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깜짝 놀라겠죠? 다니엘서가 모두 12장까지 있는데 우리 6장까지 했는데 이렇게 마치려고 하나. 근데 다니엘서 6장까지는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7장 이후부터는 묵시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다니엘이 본 7장 이후부터는 묵시록의 세 개를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에 각각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이 세 가지 환상이 공통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이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특히 다니엘서는 새삼교회가 2023년을 맞이하면서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표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2023년에 새로우면서 코로나 이 팬데믹 사태가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돌아왔지만은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펼쳐질 2023년 그 위에 펼쳐질 우리의 삶은 2023년은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이 바이러스 위협보다는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는 그런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럼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확인하고 한번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다니엘서 전체가 환상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유한한 나라와 눈에 보이는 나라와 무한한 나라, 영원한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와의 싸움입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처럼 어떤 기세를 드러내지만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한순간에 사라질 뿐만 아니라 없어진다는 것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니엘서와 이렇게 맥을 이어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까지 꿈들의 해석이나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왕들이 꾼 꿈들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꿈의 내용이나 7장 이후부터 봤던 세 번의 환상들은 모두 영원한 나라의 승리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환상에 관한 것이 7장과 8장과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본 시기가 다니엘서 7장은 벨사살 왕 원년에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여러분 누군지 기억하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그 벨사살 왕 원년에 있었고 다니엘서 8장은 벨사살 왕 3년에 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망해갈 때 이제 보여주는 환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여주는 환상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떠한 삶을 살 거라는 걸 보여주면서 마지막 11장에는 메대 바사 다리오 왕 원년에 보여주는 것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근데 이 환상의 내용들은 우리가 다니엘이 꾼 꿈의 그 해석을 봤을 때는 어떤 거였냐면은 금신상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금신상에 머리가 금으로 돼 있었고 은으로 돼 있었고 주석, 그다음에 철과 흙으로 쌓여진 그 재료나 여기서 보는 모든 것들은 여기는 동물을 비유해서 그 환상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표현한 거 보면 사자라고 얘기하죠. 사자와 같이 생긴 건가? 그러니까 확실히 모르는 거 자기가 보기에 사자와 같이 뭔가 곰과 같이 생겼고 표범과 같이 생겼고 열뿔 달린 짐승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엘서 8장에도 두뿔 달린 순양이나 뿔이 들린 순염소 네 개의 뿔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7장에 나오는 환상은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에 가까운 미래에 그러니까 바벨론을 시작해서 사자는 바벨론을 얘기했고 곰은 메대와 바사를 얘기하고 표본과 나중에 열불나는 건 헬라 제국과 로마를 상징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8장에서는 다시 7장의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두 뿔 순양이 있는데 두 개의 뿔에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데 이것은 메대와 바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바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뿔을 가진 수염소는 헬라 제국, 즉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고 네 개의 뿔을 건 특히 갖고 있듯이 이제 알렉산더가 정복자였지만 여러분 어땠습니까? 일찍 죽었어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넷으로 갈라집니다. 그것을 이제 그 얘기해주는 네 개의 분열을 얘기해주면서 이 네 번째 왕의 가장 네 번째 왕 중에서 힘이 센 셀루쿠스 왕조가 나와서 이제 로마 제국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그 미래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의 환상을 이해할 때 그 환상을 역사 속에서 시간대를 맞추려고 하는 시도는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시대 때는 이거를 얘기하고 무슨 시대 때는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세상은 이처럼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가운데 한 나라가 쇠하고 또 다른 나라가 역사 속에서 새로이 떠오르는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복은 지금까지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이후에도 세계 역사를 보면 한 나라가 올라오고 한 나라가 멸망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에게 미리 보여주는 그 말씀은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오차도 없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지금도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은 반복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지금은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입니다. 어느 나라가 쇠하고 어느 나라가 망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이 관점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관점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우리는 이 반복되는 역사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냈던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이 제가 다니엘서를 강해한 저의 가장 큰 이유이며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게 진짜를 붙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든지 진짜를 붙잡고 있기를 바라요. 자식을 붙잡아도 진짜 자식을 붙잡고 있고 남편을 붙잡고서도 진짜 남편을 붙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잡고 있어야 될 나라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유한한 눈에 보이는 나라를 붙잡고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나라를 붙잡고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가 얘기하는 다니엘서의 주장입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금머리 신상도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무너졌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가 않는 그냥 초라해 보이는 어떤 돌덩이 하나가 와갖고 금신상을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를 잡으려면 가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가짜를 연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짜를 잡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진짜가 뭔 줄 알면 가짜는 연구하지 않아도 아 이건 가짜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 진리의 말씀을 맛보고 경험하면 가짜는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기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는 것이. 그리고 둘째 우리가 해야 될 것,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둘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저는 여러분이 올해 1년 동안 이 다니엘서 6장 10절 이 한절을 외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매일 입으로 내이면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거를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위기 속에 이렇게 떠밀리듯 기도하지 않았고 늘 일상적으로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위기를 맞으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나오는 줄 아세요? 안 나와요. 우리가 막상 위기에 빠지고 이 패닉에 빠지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막혀요.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냥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쌓여있던 기도의 습관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일상 생활에서 놓치지 않고 했던 것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뭔가 좀 된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그거 아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나 하소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기초가 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도 예레미야 선지서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지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읽고 다니엘이 그 긴 생애 중에 지금 이 순간 해방을 맞이하는 순간에 여러분 같으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났다 라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아요? 와우, 환호할 것 같지 않아요? 야, 그동안 했던 그 영주권이 나왔다, 막 하면서 얼마나 이 환호를 하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나가서 손 들고 환호하지 않고 뭐였냐?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왜 회개 기도를 했을까요? 이렇게 기쁜 소식을 맞이하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자기 백성이 이제 곧 다가올 회복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외치던 메시지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기쁜 좋은 소식이 올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소식이 이제 곧 다가왔을 때 기뻐서 환호하기 이전에 뭘 했냐? 회개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회개 기도했냐? 다니엘서 9장 3절과 5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과 규례를 떠나 싸우며 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이 그들의 조상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죄악 때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죄악의 사슬을 끊지 못하면 해방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무런 좋은 것을 약속을 하신다 그래도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한 것이 다니엘서 9장입니다. 이것이 모범적인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니엘서 6장 10절을 외우시고 다니엘서 9장을 쭉 이번 한 달 동안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게 모범적인 기도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7절에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을 비쓸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니엘은 해방이 돼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방이 돼갖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기뻐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곳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집을 장만해 주세요? 어떤 직장을 장만해?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먹고 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너희가 먹고 살 것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건 이방인이 구할 거고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랬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할 것인가를 먼저 구해나와라 의를 구하라는 것이 기도의 순서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해방이 되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자동적으로 근데 먼저 딱 떠오르게 돼 있어요.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가 바꿔야 할 우리의 생각의 패턴입니다. 이것이 바꿔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이 바뀌어질 때까지 같은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신앙생활하고 갈 것이냐, 거기서 벗어나서 빨리 올라갈 것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구약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신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있든 없든 포로의 귀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경험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은 것이 가장 큰 기도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 예스가 됐든 노가 됐든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의 인물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탁월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유난히 지혜로웠고 위기의 순간에도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담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바벨론 제국의 제2인자 자리에 오를 정도로 리더십도 있던 탁월하고 마음이 아주 민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다니엘을 이렇게 모든 면에서 탁월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다니엘과 같이 민첩하고 탁월한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은 다른 데 없어요. 뭘 것 같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니엘서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바레스왕 고레스 3년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인데 다니엘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한 가장 중요한 사명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 다니엘은 저기에 남아있었습니다. 왜 남아있었을 것 같아요? 돌아가서 귀찮은 일 하기 싫어서? 그냥 여기서 남아있어서 그냥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때 그거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또 거기서 그냥 싸우는데 서로 또 싸움을 해요. 인간이 가는 곳에 싸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행정가로서 누구를 그때 보내느냐?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선지자 학개와 에스라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성전의 재건과 영적 회복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다른 선지자들을 보냈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역할은 이 먼 이국 땅에서 10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일을 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나눠져 있어요. 다 역할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미래를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자녀의 미래는 무엇으로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것도 민첩하고 탁월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기도.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도 여러분의 기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회사를 경영하시고 나라와 역사도 기도로 경영하고 우리의 자신의 삶도 기도로 경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보이지 않는 힘이고 능력이며 다니엘의 탁월함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과 12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아,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기도를 하고 싶어도 잘 안 되고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이 여기 뭐라고 했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에 힘입어서 기도해야,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하는 기도였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은혜로 인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즉 성령에 힘입어 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의지로 하는 것이 안 돼요. 내가 의지로 하려고 해도 조금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못합니다. 은혜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은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 기도의 비밀이며 능력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거 쉬우세요? 어렵죠? 여러분 직장생활. 근데 다니엘보다 여러분이 다니엘보다 더 바쁩니까? 다니엘은 나라를 움직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뭐냐? 하루에 세 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은 직장에서도 화장실 가서도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내가 하루에 세 번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께 say hi를 하겠다는 작정을 하면 아침에 나가고 점심 때 밥 점심을 먹때 그 시간은 자기가 얼마든지 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루에 세 번 어려운 일 같지만 시간을 내서 세 번 하는 거 여러분의 결단에 따르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 다니엘의 기도의 비밀은 두 번째는 뭐냐? 겸비, 겸손했다는 것이. 하나님께 깨달음을 얻기 위해 겸손하게 humble yourself.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였어요. 기도는 나의 소원, 나의 안타까움, 나의 위기,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려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설득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안 듣고 내 할 말만 해요. 설득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설득 당하십니까? 절대로 안 당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가 제 동생이 아파서 이번에 그 왜 천공이 나갔고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잘 해달라고. 근데 기도하고 났는데 가만히 있는데 기도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잘 해주겠다는 말씀을 안 하고 저를 얼마나 책망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기도입니다. 제가 왜 책망을 받았는지는 뭐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럴 때 내가 책망받을 때 하나님 전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저를 책망하는 말씀밖에 안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실 때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본 환상을 해석해주고 그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셨어요.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어느 날 첫날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게 말미암아 왔다. 즉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제가 목회자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기도하러 철야기도 딱 들어갔는데 첫날에 이걸 주셨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21일 철야기도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내시는 것을 본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첫 길을 보내는 것을 그냥 막아가고 길을 그냥 활활 터주면서 그냥 빨리 가라 했겠어요? 마귀의 작업은 그때부터 방해 공작을 시작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21일 바삭국 군이 막아갖고 내가 오지 못했다라고 21일 3주라는 것이 이렇게 연기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그러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기도하는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내가 늦은 이유를.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자기를 막았다고 하는데 그럼 바사 왕국의 군주란 누구예요? 다리오 왕이에요?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다라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 뉴브런스윅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도 여기 있지만은 이 뉴브런스윅을 담당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 악한 영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막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 왕국의 군주란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가브리엘 천사를 막고 지금 전쟁을 벌린 것이에요. 그럼 이 말은 우리가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반드시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아니면 이것이 아닐 것이라는 예스든 노든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든지 아니면 혹은 더 상황이 나빠지든지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왜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인가? 그리고 더 왜 딜레이가 되고 연기가 되고 이런 상황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다 보면 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첫날에 응답하시려고 그러는데 누가? 마귀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것, 못 받게 했지만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남들에게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면 확률이 거의 없는 일인데 그 거의 없는 확률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거나 일이 풀리지 않은데 않을 이유가 없는데 이건 반드시 돼야 되는데 일이 자꾸 꼬인다는 생각이 들 때 이 다니엘의 기도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할 때 우리는 어둠의 권세와 빛의 권세가 정확히 우리가 편을 나눠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은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겨놓으신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무엇인가 지연된다는 생각이 들면 아하, 마귀의 방해가 있구나. 마귀의 방해가 있다면 이거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면서 이미 받은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전쟁 승리하는 여러분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악한 영은 더 이상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니엘서 5장에서 하룻밤 사이에 주급을 당한 벨사살의 경우를 통해서 여러분 역사의 주인인지 누군지를 확실히 알라는 말씀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신본주의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역사를 주관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관점에서 이 세상을 돌아가는 역사를 보시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은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역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항상 자신의 시간이 중요해요. 내 시간이 중요해요. 자신의 내 시간만 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내 시간에 맞추지 않고 내 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기다려야 될까? 우리는 내일 일을 예측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내가 그거를 믿고 내 거를 판단하는 것과 시작과 끝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인생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신호를 주실 때 어느 신호가 더 확실하겠습니까? 이거는 물어보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나 자신이 그리는 나의 타이밍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체 처음과 끝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를 것인가, 이것도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하나님을 좀 더 깊게 많이 알아가는가 하는 것이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으로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갈 때 신앙은 견고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5절에 보면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에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니엘서의 주제인 영원한 나라의 승리를 말해주는 대목 중에 하나로 마귀의 종말이 오면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멸망하는 인생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인생을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기초를 쌓는 사람이 인생을 잘 지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설계를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스도 위에 세울 수 있도록 간절히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부모로서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도 많지만은 다 하고 살지도 못합니다. 못하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자녀를 제자화 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를 제자화 삼으려면 부모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도가 빠릅니까? 뭐 지식도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증조는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하는 시점의 관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맨날 몇 시에 온다는 그 시점은 하나님 아버지 권한이기 때문에 그분의 타이밍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가올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래서 갈지어다라고 할 때 Go your way. 네 길을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너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에 돌아가서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면서 주의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표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기도와 말씀을 붙잡는 꾸준한 일상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2023년의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첫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관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녀를 예수님 제자화 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를 올 2023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모토로 잡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네 개가 굉장히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행하면서 오늘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미래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힘차게 발을 내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새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평범해 보이지만은 그 평범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상성에서 이루어진 모든 평범한 것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입어 아버지 커다란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